19장 1절을 보십시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요 말에 느낌이 참 많아요. 원래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어디로 왔었죠? 그 앞장 끝에 보면 에베소로 왔습니다. 에베소에서 와서 이분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뭔가가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들에게 그 보석한 부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걸 배우고 난 후에 아볼로가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는 사실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크게 교회를 세워 놓았거든요. 그러고는 아볼로도 떠났, 아니 그 브리스길라 부부도 떠났고 바울도 떠났으니까 거기에 아볼로가 가서 사역을 하고 있을 그때에 란 말입니다. 그때에 이제 그 바울이 이 지방을 거쳐서 그랬는데 뭐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여러 지방을 거쳐서 여기 와서 몇몇 형제를 만난 겁니다. 에베소에 온 겁니다. 몇 형제를 만나봤더니 이 친구들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바울이 물은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은 거죠. 이 친구들에게 문제가 뭡니까? 2절에 보면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문제가 크죠. 또 하나는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셈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 이게 예수의 제자가 될 터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성령이 있음도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학생으로 치면 이거 아주 농땡입니다.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성령 얘기를 안 했나요? 자기는요? 요한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요한에 대해서 안다면 요한이 가르친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할 터인데 이들은 어떻게 본다면 요한의 가르침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어떤 그런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분들이 나중에 그 에베소 교회에 아주 중추적인 인물들이 되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소리 하는 걸로 봐서 더군다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에베소에 있는데 이들에게서 배웠더라면 이런 헛소리를 안 할 텐데 결국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는 안 배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요한에 대해서 배운 것도 뭐 완벽하게 배웠다기보다는 대충 배운 것 같아서 쉽게 말하면 보통 인물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농세이 비슷하게 대충 배워서 교회를 섬기던 사람들이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거기 와서 딱 보니까 아 이 친구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이들이 이런 농땡이 학생 같이 되어 있는 주 원인은 자기들에게 있겠지만 다른 원인도 하나 있을 겁니다. 누구 탓일까요?
여기서 교회한 유대 이거 완전히 다른 쪽에 아니면
일단은 좀 섞여 있죠.
그러면 이제 이까지는 예수님 앞까지를 지금 존재한다는 말은 유대교의
그렇죠. 유대교하고는 조금은 다른데 왜 그런가 하니까 약간 어중간해요. 어중간한데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면서 믿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했던 거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게으른 탓도 영적으로 게으른 탓도 있을 터이고 또 다른 이유를 찾는다면 누구 탓이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아볼로 탓이라고 봐요. 왜 그런 거니까 아볼로가 여기 와서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하면서 초기에 적어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가르칠 때에 이분들이 아마 아볼로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처음에 그래 좀 배우다가 그 다음 뭐 농땡이 쳐버렸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말하자면 아볼로는 어떤 면에서 잘 모르면서 또 열심히 가르쳐 놓은 사람처럼 보여요. 물론 후에는 고린도에 가서는 나중에 뭐 아볼로파가 등장할 정도로 아볼로는 그 파로 치면 누구하고 동급입니까? 고린도에 나중에 파가 생기잖아요. 무슨 무슨 파가 나오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하나 더 있는데요. 파가 하나 더 있죠. 무슨 파입니까?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아볼로는 나중에 이 네 분하고 거의 동격 수준에까지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아볼로였지만 에베소에서 가르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가르쳤고 이런 좀 이상한 제자들을 만들어 놓기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잘 모르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러면 돼요?
배운다는 게 끝이 없잖아요.
아, 물론 배운다는 게 끝이 없으니까 그러면 잘 몰라도 해야죠. 아, 그렇게라도 가르쳐야 된다고 보면 아볼로가 그 나쁜 사람은 아니네요. 아, 자기는 자기대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아볼로는 나쁜 사람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혹시 뭐 수일학교 생인 좀 합시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요. 그리 아는 게 있어서 뭐 맘 놓고 그럼 합시다. 이런 사람 몇이나 돼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배워가면서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게 우리 사명이지. 내가 다 알고 좀 알고 할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가끔 제가 저기 그렇게 겪었으니까 잘 알겠지만은요. 한국에 있는 영어 선생님들 중에 영어가 능숙한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은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안 됩니다. 미국 사람부터 지나놓으면 말은 제대로 안 되는데도 명색은 영어 선생님이거든요. 그 누군가가 그 말도 잘못하면서 아들 영어 가르친다고 그래가 어쩌겠냐고 대들면 어떡해요? 보통 기죽어 버립니다. 저 모양으로 간대가 좀 굵으면 뭐라 간지 압니까? 내가 영어를 능숙하게 말 못하고 막 답답하지만은 우리 아들한테는 그래도 내가 제일 좋은 영어 선생이다. 영어 잘하는 미국 놈 데리고 와가 이거 갖다 가지고 아들 영어 가르치라 해봐라. 잘 가르쳐내는가? 잘 안 됩니다. 그런 선생님 1년 놔둬버리면요. 아이들 영어 시험 치러 가면 빼놔버립니다. 점수 안 나와요. 영어를 잘 한다고 해서 좋은 선생이 아니고 야들한테는 내가 제일 좋은 선생이다고 막 헛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영어 그렇게 잘하면 뭐 이어서 선생하고 있겠냐? 어때 이런 생각 좀 가지고 아이들 안 가르치면요. 영어는 못해냅니다. 사표 내야 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지 몰라요. 제가 지금 영어생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주변에 누구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할 때 기억하셔요. 아볼로. 잘 알지도 못하는 게 가르친다 가르쳐가지고 이상한 제자를 만들어놨더냐. 그러나 여러분 이상한 제자를 만들어놨지만은 그것 때문에 나중에 바울이 와서 가르치기는요? 더 쉬워지는 겁니다. 오히려 이들이 바울을 만났을 때에 더 쉽게 그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된걸 생각하면 우리는 뭐 아볼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나서가 이랬다 이렇게 탈할 게 아니고 그럴지라도 혹은 내가 잘 몰라서 잘못 가르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가르쳐야 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만난 이 에베소 제자들은 어떻게 본다면요. 교회는 다니지만 제대로 알지는 못한 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하고 좀 비슷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받았다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조차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를 다녔는데, 오늘날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지 뭐 별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이 교회는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물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기는 많습니다. 어쨌든 바울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야단도 좀 맞고 그 다음에 정신도 좀 차리고 그런 교인들이 많이 되어야 한 터인데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만나거든 바울 역할을 좀 하세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아무도 그죠? 너희가 그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는 사람이 별로 없죠? 요즘 뭐 그렇게 묻는 사람 봤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저 처음 믿을 때 성령 받으셨어요? 여기 초대교회 때에, 그래도 이 바울이 전도 여행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는 것은 이들이 성령 받는 표가 바로 났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이런 걸로 봐서 성령 받은 것이 바로 표가 났습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류의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방언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방언은 제가 좀 예민한지 모르지만 이상한 방언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런 방언은 쓸데없는 짓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덜어 있긴 합니다. 문제는 초대교회 때 혹은 이때에는 분명히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오늘날에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그러면 중지됐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성령의 역사는 남이 알지 못하고 믿는 성도가 혼자서 자신의 가슴 속에 감격으로만 느끼는 이런 역사를 성령의 역사라고 흔히 말하죠. 성령의 역사가 약해진 겁니까? 아니면 초대교회 같은 이런 성령의 역사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존재하지 않으면 않는 거잖아요.
네.
때에 따라서 너희는 성령 역사도 필요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가 어떤 때죠?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고.
내가 막 갈급하고 급하고 막 이럴 때, 그때는 또 이제 일단 급하게 이제 또 임하는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내 그릇에 따라서. 어쩐지 그런 것 같아요. 믿음도 성격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 같은 느낌.
응답하시는 방법이나 역사하시는 방법도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임할 수 있다는 거는 뭐 아셔야 하고요. 우리 집 사람은 제가 듣기 싫어하는데도 꿈 얘기를 참 자주 합니다. 이번에 이런 기대했는데 내가 꿈을 꿨는데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제발 그 좀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가만히 들어보면 참 무시할 수 없는 꿈 내용이 가끔 참 그럴듯하다 싶은 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의 기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하나님 영광하시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건 이제 개인적인 성향이고 여기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으면 그럼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이적들이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얼마쯤 지나가서 이런 이적들은 사라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실라와 그 감옥에서 찬송 불었을 때 감옥에 그 흔들리고 옥터가 열렸던 거 있죠. 찬송할 때마다 그랬던 건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죠.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놀라운 역사도 어떤 측면에서는 좀 특별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은사를 조회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졌을 때 특별한 은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오늘날도 상황에 따라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에도 이런 상황이 생겨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이런 역사가 요즘도 어디에 제일 많이 보고되느냐 하면 현재 중국 있죠. 신사도행전이란 말을 하긴 하는데 지금 중국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런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왜 그런가 할까요? 가르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성경도 없어요. 그나마 성경 어디 가서 좀 배워가지고 조금 아는 거 그거 가지고요. 그 중국에서는 성경 읽을 줄만 알면 그 사람이 가르칩니다. 그러면 실수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역사하고 돌아오는 것은 이런 역사가 따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로 선교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전달되지 아니한 선교지에서 이런 상황들이 현재도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가 됩니다.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에게는 왜 이런 이적적인 역사나 특별한 은사가 없느냐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거나 들을 만한 역할들이 다 되어진 곳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 안 하셔도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전달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굳이 나서 이런 특별한 은사를 주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비슷한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갈 때요, 여러분 초기에 여리고성 사건이나 아니면 저 아말렉과 싸우던 그 전투 이런 것들 보면요, 자세히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적군만 전부 골라 때렸습니다. 그 말미에 뭐라고 쓰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숫자보다 우박에 죽은 숫자가 더 많더라고 합니다. 누가 나오는 거예요? 여리고성 왜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이거? 아니요. 그게 소리 진다고 무너집니까? 아니면 뺑뺑이 돈다고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내만 내고 싸움을 붓기만 하면 이기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초기 가나안 전쟁은 보면 하나님께서 거의 역사하셔서 이기게 합니다. 근데 끝까지 그러시진 않잖아요. 뒤로 점점점 가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깁니다.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점 자기들의 힘으로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배워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힘으로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맡겨두시는 거죠.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도저히 또 자기들 때문에 자기들 힘으로 안 되면요, 우리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니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고 매달리면요, 그땐 또 이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곤 합니다. 그거하고 전 좀 비슷한 원리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할 만한 상황에 우리가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답답한 일도 없고 급한 일도 없고 말씀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성경책은 지천에 널렸고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바는 하나님이란 특별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감격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더 큰 선무거든요. 그런 우리가 능력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선교지에 나가서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번 매달려 보셔요. 특별한 은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단기 선교에도 단지 내보내려고 그러고 거기 가서 와서 이런저런 체험을 자랑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건 위대한 스승인 바울이 석달 동안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으면요, 모두가 그냥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 뒤집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구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순종치 아니하고 오히려 비방하더라, 그런 얘기죠. 아무리 잘 가르쳐도요, 이런 사람이 꼭 있게 마련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뭐 전도하거나 이웃에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내가 이만큼 했으면,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또 1학년 생각하셔요. 사도 바울이 석 달 동안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완고하게 비방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바울이 일부를 데리고 성전에서 나와버립니다. 그 나와서 따로 가르친 곳이 두란노 서원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 두란노란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따로 가르치는 겁니다. 섞어 나누면 맨날 반대하고 뭐하고 이래서 공부도 제대로 안 되겠더라. 늑대하고 어린 양하고 분리시켜가지고 가르친 셈이죠. 구절 끝에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네. 여러분, 날마다 2년 동안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했을까요? 날마다 2년 동안. 하루에 몇 시간쯤 했을 것 같아요, 대강. 이때 다른 본문을 확인해 보면, 바울이 일을 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돈 벌어가면서 또 2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두 가지를 했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걸렸을는지 모르지만 어떤 다른 자료에 의하면 이분들이 낮에 나타나는 시간이 그렇게 길답니다.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제가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어디서 하는데? 나타나는 시간이 이렇게 길이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은 아침 일찍이 오전에 그리고 저게 오후에 밤에 아마 이렇게 일을 하고 낮에는 낮잠을 좀 자고 그러나 봅니다. 이 시각에 모여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최소한도로 어느 시간이 됐는지 뭐 전부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안 그래도 이 좀 잠도 좀 자가면 돼야 되니까. 그런데 하루에 3시간이라고 잡고 날마다 2년 동안 하면요 진도 좀 많이 나갈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이래 하면 이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나도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설교 시간 30분 내지 40분 듣는 걸로 하면 이거 몇 년치입니까 이게? 네? 2년 동안 이렇게 배운 것이 우리 설교로 환산시키면 몇 년치겠어요 이거? 평생에도 이거 못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심심하거나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설교 중에 정말 성경 본문 말씀을 제대로 밝혀주는 설교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또. 이 비슷한 장면이 또 어디 있느냐 하면, 여러분, 켈빈이라는 사람이 워낙 병이 많아서 일찍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제네바에 있으면서요,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몇 시간씩요. 근데 그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넘겨준 것이, 성경의 계시록만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켈빈 주석이 있습니다. 성경을 전부 본문을 풀이해 나간 켈빈 주석이 계시록만 없고 다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하니까 바로 그렇게 날마다 모여가지고 강의한 것을 그 제자들이 받아쓴 겁니다. 받아쓰가지고 나중에 칼빈이 감수 다시 검토해가지고 됐다. 이렇게 해서 모은 것이 성경 전문을 다 썼습니다. 정확하게 몇 년 동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기, 칼빈이, 제네바를 다스리면서 그렇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한 번쯤은 있어야, 좀 있어야, 뭐, 제대로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신학교가 보통 3년이거든요? 3년 동안 신학교 다니면, 뭐, 이 정도 하고 나올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그렇게 안 됩니다. 신학교에서 성경을 제일 많이 가르친다고 하는 데가 그래도 제가 나온 고려신학대학원이요. 성경을 제일 많이 가르치는 곳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도 성경을 차근차근 다 가르쳐낸 곳은 몇 권 안 됩니다. 정말 몇 권 안 됩니다. 좀 심한 신학교는요. 성경 하나도 모르고 나옵니다. 아무도 신학교에서 뭐 배우는데요. 신학을 배우죠.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나온 사람들이 성경 배우기 위해서 가는 다른 학교가 또 있어요. 거기는 2년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성경 본문만 공부하고 나오는, 그 이름이 어디더라? 구약에 에스라 하우스라고요. 저쪽에 그 노우 목사님 하시는 거기 말고 거기는 그냥 읽고 설명하고 한번 뛰는 게 중요한 거고요. 여기는 2년 동안 성경 전부를 본문 공부만 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 마친 친구들이 가끔 거기 갔다가 2년간 틀어박혔다 나옵니다. 그거 참 멋진 곳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어렵고 힘들곤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교회 내에서도요 이런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하고 정말 제대로 한번 배워봐야 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그렇죠. 꿈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결과가 뭔가 보세요. 10절 중간부터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면 이 구절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2년간 그리 했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아시아는 또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에베소가 아시아의 수도이고 터키의 그 동부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왜 계시록에 보면 그 일곱 교회가 나오죠.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아시아에.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2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을 때에 바울은 그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서 아시아 지역을 여기저기 다니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2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어요. 여기에 누가 있었는가 하니까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서 그걸 배운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세운 교회들이 그 아시아 일곱 교회예요. 제가 요즘 뭐 이들이 소식 들으면서 마음 아픈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개척교회를, 교회들마다 개척교회를 준비해요. 여러분, 개척교회를 세우겠다고 작정을 하면 교회가 뭘 시작을 하죠? 교회도 개척교회 안 하시나요? 개척교회 준비도 안 하시나요? 뭘 시작하죠? 땅하고 건물하고. 그건 진도 많이 나갔을 때 이야기고요. 제일 처음에. 돈부터 모으잖아요. 그럼 왜 개척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고 마음부터는 돈부터 모으나요? 여러분, 이 주변에도 한번 보세요. 자잘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 땅 사고, 건물 세우고, 그래가 간판 납니다. 그러면 개척교회인가요? 건물 땅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그 개척교회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놓으면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사람 세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는 뭐냐면 북한에 교회를 세우는 프로젝트를 어디서 추진을 한다네요. 도시 같은 경우는 2,000명당 한 교회, 시골 같으면 1,000명당 한 교회, 그렇게 해서 몇 교회가 필요한데 한국에 있는 남쪽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연결을 해서 어느 교회는 어느 지역을 맡고 이런 걸 쫙 추진을 한대요. 뭐가 있으면 되죠?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북한의 개척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돈 마련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돈, 저게, 뭡니까, 모아놓고 통일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요. 그 돈 가지고 그때 파송할 교육자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목사 한 사람도 추가. 열심히 배우게 하고 가르치고 해서 목사 디오 중에 추가로 한 사람 더 해놓는 겁니다. 말라고요. 파송하려고요. 차라리 그거 준비 같으면 저도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겠는데 돈만 잔뜩 모아놓고 기다리고 앉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통일되면 또 돌아가가지고요. 그 건물 빨리 짓고 그 다음 간판 달고 간판도 주로 무슨 간판이요? 제2 머시기 교회 이거 하려고요. 그게 개척이 아니더라는 얘기죠. 암만 건물 지어놓고 그래 해봐요. 뭐 하는데 거기에서 정말 말씀대로 가르칠 목사가 없으면요? 기억됩니까 그게? 바울이 여기서 2년여 동안 그렇게 열심히 집중적으로 가르쳐가지고 여기서 그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워나온 교회들이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바울이 다니면서 일일이 세운 거 아니에요.
목사님, 요즘 신학교에서 배출되는 신학 정수가
네.
너무 많은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뭐니가 없으니까 이런 성격 그거는 이제 사악성이 되는 거고 많으니까.
제가 이래 열을 내는 것 중에 하나는요. 신학교가 신학교 졸업생만 당내 보내보면 끝난 게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혼자 앉아가고 생각 다 해봅니다. 목사는 교회가 선발을 해야 됩니다. 교인들 중에서요.
예, 제가 제일 고 제가 보면은요, 세상에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아 나는 이제 주의 잘하는구나 하고 신학 가서 전도 따겠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젊을 때부터 가면 가면 가지고 또 신학 하시고 한 분들 이 너무 설당이 없는 게 교회 이렇게 목회를 할 기회가 적어지잖아요.
저는 잘 먹고 잘 살다가 가신 일이
그게 정리를 못하면 그런 부분을 정리를 못하면 이 혼란이 계속 돼서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생각에 이런 구상을 해보는 거죠. 교인들이 장로 투표할 때 3분의 1이 돼야 되죠. 목사 후보생 투표해가지고 3분의 2 나오는 사람을 골라가 교회가 선수로 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생활비 줘가면서 그럼 저 전도사 한 달에 살이 얼마 든지 아세요? 예?
7.3은 적고 전임 전도사님 좀 많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만 원은 얼마나 되죠? 한 달에 70만원, 80만원 되니까요. 제일 많은 축에 들어갑니다. 교육 전도사들은요. 그래, 신대원 다니면서 공부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면 한 달에 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한 50만원 들어가요. 그럼 어떡하죠? 그래서 목사 후보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인이요. 간호사, 학교 선생님, 유치원 교사. 적어도 신대원 단에서 전도사 시절 다 벗어나고 적어도 목사 초년병 벗어날 때까지 부인이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교회가 장로 세우는 것 이상으로 3분의 2 득표한 사람들, 교회가 저 사람을 목사로 세우면 좋겠다는 사람을 선출을 해갖고 교회가 재정지원 다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키워가지고 그 교회 목사로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요 개척교회 목사로 파송을 해내든지 신학교 나온 사람 아무나 찍어가지고 하시오. 그건 자기가 키운 거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를 하나 세우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런 목사를 만들라는 얘기죠. 그게 더 어려울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가 우리 교회 내에 그런 사람 없으면 어디에서 구해서라도 그런 사람을 키우고 그 사람을 키우는 것이 결국은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는 것과 같다는 생각입니다. 괜히 엉뚱해서 좀 했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2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놨더니 결과가 이렇게 됐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거 왜 교회가 좀 닮아가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11절요.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귀신도 나가더라. 아니 이래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가요 이런 능력을 발휘하더라. 그러면요?
바울이 자꾸 또 올라갈 수 있고 그런데 폭발적인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말씀을 가르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보다가 이런 기적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요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그렇게 능력이 있었을까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사실은 바로 그 뒤에 보면 그 바울의 흉내를 낸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 그러니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서 에베소가 이렇게 뒤집어져 가는데 그거 흉내를 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흉내를 냈더니 아니더라는 겁니다. 13절 한번 봅시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귀신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에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이런 말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죠. 결과는요?
그래서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뭔
그러니까 귀신이 거꾸로 덤벼들었군요. 그러니까 뭐 선수건이나 앞치마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중은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는 이게 뭡니까? 주문이에요. 주문. 시험삼아 해봤더라는 얘기죠. 효력이 없더라는 거죠. 말을 그리 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요. 예수의 능력을 예수를 제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더라 그런 얘기죠. 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 스게와의 아들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이런 짓을 했는데 귀신이 한다는 소리가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인마 누구냐고 덮어서버렸단 말이죠. 그럼 이 기사 보면 재밌어요? 아니면 조금 걱정이 됩니까?
걱정돼요?
걱정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바울 같은 사람이면 괜찮은데 그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만약에 이러한 비슷한 능력이 생겼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지.
다른 예를 들어서 나도 한번 해본다고 했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떠나줘라 했는데 귀신이 안 떠나고요. 네 누구 하고 덤비면 그게 무서워가지고 내 못하겠다 이런 사람 혹시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그럽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점치는 데 가면 점이 잘 안 된대요. 혹시 점치는 데 가고 싶은 마음 없어요? 무당이 진짜 귀신이 내려가지고 역사하는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또 가서 버티고 있으면 그 귀신이 잘 안 내린대요.
그런 경험 있어요.
그래요?
예. 바닷가에 그거예요. 부산 어디 그 바닷가에 해신제를 지내는데
네.
갔는데 하다가 정말 떠들어가지고 우리 아저씨랑 제 가르쳐.
그런데요, 이제 한번 확실히 했으니까, 아, 난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데, 그 말을 듣고, 혹시 또 가가 내보고 안 맞다 하면 어떡하죠?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별나게 예수문화당이 이렇게 그러진 않았는데, 네. 그러고 또 회사에서, 완전히 저기 했어요. 화가 났어요. 회사에서 뭐 어디든지 가도,
네.
일박하면서 훈련 코스가 있어도 저 사람은 방송 우리 장담은 겨울에 떡하나 본다 하는 그게 되는데 양해를 해주더라고요.
예, 좋은 현상이네. 그러니까 저 혹시 무당 군하고 뭐 하거들랑 꼭 가보셔요. 그런데 무당이 나보고 안 말도 안 하면요. 아니 안 말도 안 할까 싶어가지고 내가 못 가겠다 이런 게 있어요 혹시? 빨리 좀 우리 믿음을 확실하게 세웁시다.
그 무당도 별로 믿음이 없는 무당인 것 같은데.
아, 요것도 좋은 말입니다. 저 무당 큰 내보고 아무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저 무당 큰 소리다. 그것도 좋은 겁니다. 예전에 어떤 저 기도하는 권사님이요. 저 안수하시는 권사님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놓고 기도를 하면요. 피멍이 생겨요. 그럼 기도하면 다 아프답니다. 능력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요. 손을 대지도 안 하고 그냥 얹고 기도만 했는데도 두들기 맞은 것 모양으로 시커먼 게 멍이 돌고 그러는데 어느 신실한 권사님이 엎드렸는데요. 안 아픈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나도 아무 표도 없는 거예요. 낙심을 해가지고요. 와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도 다 표가 나고 그런데 나는 지금 와 안 된다. 그래 그날 밤에 가서 회개 기도를 엄청나게 했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요. 본인은 그게 굉장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권사님 붙들고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소리를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겨우 그거밖에 안 되냐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본인은요 굉장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날 다시 또 갔대요. 그 용감한 겁니다. 되게 열심히 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되더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 뭡니까? 철없는 생각인 것 같아요. 혹시 또 그 보신 분 있나 모르겠는데 저쪽 어느 교회 가면 그 기도하는 길에 뒤로 넘어가는 쪽에 있어요. 그런 파가 있습니다. 그쪽은 은사가 이상해서 기도하면 뒤로 자꾸 넘어가요. 어떤 사람이 안 넘어가려고 딱 버텼더니 뒤에서 자꾸 땡기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데 보통 넘어간대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넘어간다고 난 왜 안 넘어가지? 이래고 고민하는 사람도 들이 있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쓸데없는 고민 그런 거 하지 말고요. 나는 왜 점쟁이한테 갔는데 무당한테 갔는데 너는 점이 안 된다 가라 소리 안 하는고 이런 걱정 저런 걱정 하지 말고요. 우리 신앙을 확실하게 좀 미리 정립을 해두시란 뜻을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게와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 이거 재밌다 이러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혹시 내가 이랬다가 이것처럼 덮어드는 거 아닐까 그런 두려움을 쓸데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말고요. 자만 이래서 놀라운 일들이 지금 에베소에서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대체로 두려워하죠. 17절 끝에 보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고 그 다음 보세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거 조금 이상해요. 이미 믿은 사람들이 뭐 회개할 게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과거의 습성을 따라서 뭐 마술을 행하거나 아니면 이런 마술 행하는 사람들에게 동조하고 그들과 함께 그랬던 건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예전의 생활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런 이런 걸 보면서요. 자복하고 그 행한 일을 고하며 하는 것이 아마 그런 일 아니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믿는다고 하면서 생활 원리는 예전을 그대로 따라가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뭐 비건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 아이들 시험 치러 간 날 미역국 먹이면 안 되죠? 네?
가신 분은 복사도 잘 되고
네. 그러니까 그거 봐요. 무당이 나가달라고 그러죠. 근데 시험치러 가나 미역국 먹이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요 대문에 가서 엿 열심히 쳐발라 놓으면 합격할 거라고 엿 갖다 붙이고 앉아있는 사람이나 얼마나 웃기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 뭐 이사하는 날이나 결혼식 날 뭐 보고 잡아요? 회사 안 가는 날, 그 좋은 걸 날. 토요일 오후에, 날은 아주 좋은데도 예식장이 덩 비는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이죠? 잘 모르시네. 다행입니다. 삼재수가 낀 날. 그럴 때 그 원리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불안해서 다 안 할 때요. 올라가서 예식하고 이사해 보세요. 사계치고 느긋하고요. 아, 서비도 좋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어떤 습성이나 이거 이미 다 졸업하고 그걸 우습게 볼 줄 알면서 살아야 하는데 여기에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 믿는 사람들요? 믿기는 믿었지만 예전의 삶을 그대로 버리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요, 그 마술하는 법 하는 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책을 전부 가져와서 불사질러 버렸습니다. 책값을 계산했는데 은 5만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고 이 정도 같으면 책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뭐 사전 계산을 좀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은 5만인데 뭐 우리 계산할 방법 별로 없습니다. 종 한 사람의 몸값이 보통 은 30입니다. 종 몸값이 30이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계산해보면 이 책값이요. 노예를 약 한 1600명, 1700명 정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노예 한 사람을 책으로 바꾸면 몇 권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옛날 책은 좀 비쌌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100개 써야 했거든요. 노예를 한 1600명, 700명 모다 놓으면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천몇백 명 몰아놓는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느 정도인가. 운동장 가도 그 전부 피라미드 같이 지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걸 책으로 바꿔서 지으면요? 더 많겠어요? 적겠어요? 아무래도 책값이 사람 몸값보다 적겠습니까? 아마 더 비싸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책을 한, 글쎄요, 뭐 대충 잡아서 한 2,000권, 3,000권을 쌓아놓고 거기 불을 질렀다고 보세요. 또 책은 또 잘 안 타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겠느냐는 걸 상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에베소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우리 큰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송도에서 장명으로 이름이 높았던 분입니다. 옛날에 한학을 하셔가지고 그 한 써가지고 뭐 음양오행설이나 뭐시 제게가지고 지었는데 포항 송도에서는 우리 큰아버지가 거의 다 이름 지었습니다. 뭐 제 이름도 큰아버지 작품인데 이분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송도교에 출석을 했습니다. 송도교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 장면과 관련된 모든 책하고 담뱃대하고 이걸 전부 교회에다가 바쳐버렸습니다. 교회에서 그걸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전 지금도 궁금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 그나마 이거 그냥 태워버리지. 그걸 교회에다 갔다가. 이제 다시는 이거 안 하고, 그 다음에 예수만 믿는다는 뜻에서 아마 교회로 가져가셨던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누구누구 재밌어요. 교회에서 그걸 어떻게 처리했을까? 그건 한 사람이잖아요. 여기에 5만이나 되는 책을 째놓고 너무 불 질러버렸으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놀라운 부흥이란 얘기죠. 자, 여러분, 에베소에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원인을 뭐라고 말하겠어요?
바울의 열정.
바울의 열정. 하나님이 좀 섭섭하실 텐데. 20절에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결론이겠죠. 자, 에베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을 뭐라고 할까요? 주의 말씀하고 바울의 열정하고 어떻게 조화를 좀 시킬까요? 그럼 사도행전에서는 말 두 가지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면 무조건 되라. 성령의 역사. 이래버리면요. 성령의 역사. 이래버리면 맞습니다. 사도행전이 일어나는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 낸다고 해도 안 돼요. 만약에 바울의 열심 때문이었다고 할 것들은 꼭 에베소에서만 일어나라는 법이 어딨어요? 다른 데서 일어나야죠. 그러나 다른 데서는 바울이 눈물을 뿌리며 떠나온 것도 여러 곳입니다. 근데 유독 에베소에서 왜 이랬겠느냐? 단순하게 바울의 열심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함께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왜 에베소에서 일어났나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 동기를 또 하나 지적하라면 뭐냐? 바울의 열심 하지 마시고요. 바울의 가르침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2년 동안 가르친 것이 주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20절에서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만약에 한 2년 동안 교회에서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성도들이 말씀을 열심히 배우면 어떤 놀라운 이적이 일어날까? 전 잘 모릅니다.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안 일어날까요? 예, 뭐가 뒤집어져도 뒤집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의 이 놀라운 변화를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시고요. 일단 이 장면 상상만 해도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시대에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제가 한번 해볼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애들이 다 서울에 있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냥 뭐 어떤 적당한 전문이 아니고, 그냥 뭐 사무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스케줄이 어떤지, 어떤 어떤 그게 뭐 예를 들면 취직을 참 잘했다, 다음에 성공해 뭐 했네, 이 정도로 다 컸네, 이런 정도만 되려면 정말 여유가 없어요.
네, 맞아요.
하여튼 새벽 6시 반에 일어나서 자기 이제 뭐 영어부터 시작해서 출근하면서 저녁까지 거기다가 제가 성공도 하는 건 못하겠어요. 또 그러니까 네, 서울에는 또 뭔가 좋은 게 그 세무란교회에서 지역마다 그 주도처를 둬가지고 직장인들을 위해서 딱 점심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그런 게 있어서 참 감사하던데. 젊은 애, 요즘 너무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집에서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남편들만 해도 그렇거든요. 마음은 오늘이도 진짜 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구조나 이런 게 허락이 안 됩니다. 그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6일간 열심히 일하고 쉬라고 했느냐.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게 참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보고 시도를 해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본문에 없는 얘기를 제가 조금만 더 추가 드릴게요. 지난번에 그 18장을 읽으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꼭 보시라고 했는데요. 아마 보셨으면 은혜가 많이 됐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에베소에 2년 동안 있으면서 바울이 이 본문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 이 에베소에서 바다를 건너면요.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질문을 받고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썼어요. 근데 그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에 더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기록은 분명치가 않아서 추측할 근거는 있습니다만 추측컨대 에베소에 있을 동안에 고린도에 잠시 갔다 왔던가 봐요. 잠시 고린도에 갔는데 오히려 거기서 냉대를 받고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느냐는 식으로 냉대를 받고 쫓겨난 듯 싶어요. 에베소에 다시 돌아와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얼핏 언급이 된 게 나오는 그 후대 학자들이 그걸 눈물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내가 눈물로 편지를 썼다라는 말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흔히 부르기를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데 그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지금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에서요 아주 고린도 교회를 심하게 책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편지를 보내놔놓고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건지를 몹시 기다리며 안타까워하고 있다가 요 밑에 나온 이 사건이 터져요. 그래서 그 소식이 궁금해서 사실은 이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고린도를 향해서 가게 되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2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면서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이런 점이 있었다는 걸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쓴 얘기는 다음 장 시작하면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다만 여기서는 고린도 전서를 썼고 그 후에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가 돼서 사도 바울이 전해지지 않는 편지지만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로 굉장히 책망을 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바울 입장에서는요 가장 가슴이 아팠다는 뜻도 됩니다. 그 책망하는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서 추측을 해보건대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를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린도 전서가 여기서 기록이 됐고 나타나지 않는 편지 한 권을 또 썼고 가는 걸 염두에 두면서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19장을 보면서 여기서 고린도 전서를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꼭 봐야 될 것은 20장 들어가면서 고린도 후서를 반드시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음 주에 제가 또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사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던 그곳에서 성령의 또 특별한 역사가 있으면서 에베소에 엄청난 변화가 일었다. 그 변화의 원동력은 20절에 있는 대로 주의 말씀이더라.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번 모여가지고 한 시간 반 주고 이러고 있는데 이것도 길게 가면 무슨 역사가 일어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21절요.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격려하여 가로되, 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죠? 여러분, 그, 여기에 나오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지난번 2차 그 여행 때 갔던 곳이죠.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하고,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죠. 거기 갔다가, 여러분 그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는 게 쉬워요. 가깝거든요. 근데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건 굉장히 먼 길입니다. 먼 길인데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겁니다. 이거 위치를 잘 보세요. 이거 말이 좀 이상한 겁니다. 이거. 어쨌든 바울에게는 새로운 욕심이 하나 생긴 겁니다. 아, 로마도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이 생각이 결국은 바울로 하여금 로마까지 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누가는 이런 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그 언급을 잘 안 해줬습니다만은, 무엇 때문에 가까운 로마를 놔두고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그 먼 곳에서 다시 로마로 가려고 했을까?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게 무슨 이유인지 아시는 분 계셔요?
보고 해야 돼요?
아, 보고는 뭐 꼭 안 해도 됩니다. 요거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에 가끔 헌금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헌금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한 이유를 잘 모르고 그냥 헌금만 열심히 하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더러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딴 거 아닙니다. 헌금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20장 그 4절에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돌아올 때에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돌아옵니다. 20장 4절에 그 여러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이 사람들을 왜 데리고 돌아오느냐면, 이 사람들은 그 각 흩어져 있는 교회의 대표자들입니다. 교회 대표자들을 다 데리고 돌아와요. 이유는요, 그 교회들이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왜 헌금 많이 했는지 아세요? 바울이 하라고 시켰습니다. 다른 교회는 이리 준비했는데, 너희는 내가 갔을 때 그때 가서 응급길에 그런다 하지 말고 미리 준비를 해서 헌금을 많이 좀 모아두라고. 어디서 그런 분들 본 듯하죠. 바로 이때 이야기입니다. 이때 헌금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 헌금을 각 교회 대표들이 가지고 바울과 동행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루살렘이, 팔레스틴이요,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이방인 교회들이 도와야 한다라는 생각이 바울에게 있었고, 그래서 헌금을, 3차 전도여행 후반기는 헌금여행입니다. 헌금을 많이 모으라고 강조해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여기서 누가는 그 사실을, 이유를 분명히 안 밝혀줍니다만은, 그 헌금의 문제, 헌금해야 할 이유가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보셔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왜 바울이 거기서 헌금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느냐는 걸, 이런 사정이 있었다는 걸 아시고 그 헌금 부분을 읽어야 합니다. 바울이 웬 돈독심이 이렇게 많냐? 아닙니다. 그때 그런 사정이 있었다라는 것 때문이라는 걸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왜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로마로 가야.
예.
이게 에베소에서 여기 한 곳에서 진출을 보면서 이렇게 예? 강의를 쭉 하니까 이게 파급하는 효과가 촤악 몇 배로 벌어지는데, 로마에 가서 만약에 이게 파급이 된다면 얼마나 더.
로마는 당시로서는 세계의 중심이거든요. 로마의 복음이 퍼지면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아주 유리한 곳이니까 로마로 가야 되겠다. 바울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에베소도요사실은요소아시아의중심입니다에베소에서그랬기때문에소아시아전체가복음이퍼지는계기가됐죠고린도도아가야지방의중심지거든요사실은고린도의복음을잘전해놔놓으면아가야지방그전체그리스지방전체에복음이전해지는데아주유리한겁니다바울이고린도에전하고에베소에이렇게하다보니까꿈이더커진겁니다아로마로가야되겠다우리나라같으면요서울로가야되겠다그얘기입니다서울로가서서울에서복음을전해놓으면요지방으로내려가기가쉬워요서울사람이와가지고뭐라뭐라이렇게하면요사람들이좀잘받아들여요촌놈이서울에갔다들면요또가면촌놈이뭐잘안들어요그런측면에서로마로가야되겠다라고생각하는건타당한얘기죠제가잘아는어떤분이부산사람인데요서울에공부를하러올라가있다가방학이되잖아요방학하면부산으로간다이러면요서울대기팀뭐라고생각하나요시골가나아이큰기분나쁘잖아요부산이아촌에가나이렇게한다그건어쩔수없어요서울사람이볼때부산도촌이면포항은요어디붙었는지도모른대요이거그래서어떤면에서온세계로복음을전하려고하면서울로그래서로마로가야되겠다라는생각을이때가지게된겁니다이꿈이이루어지는것은앞으로긴시간이많은시간이지난뒤에그렇게됩니다그럼또뒤로가면서또얘기를드리기도하고요에베소에이런놀라운일들이벌어지니까우리가보기에는요감동이죠그리스도인들이볼때도요정말감격스러운일이죠그런데걱정되는사람이있더라는얘기입니다누구예요24절에보니까데메드리오라는어떤은장색이그러죠은장색이라는것은우리쉽게설명하면은대공업자입니다은을가지고물건만드는사람이죠이사람들이자기들의생계가위협을받는다고생각을한겁니다쉽게말하면사회분위기가이에베소분위기가확달라지니까자기들가게문을닫아야할지도모른다이런이야기입니다주원인이뭔가하니까26절뒤편에보면요사람의손으로만든것들은신이아니라고바울이가르쳤기때문입니다손으로만든건신이아니다그러면자기들이섬기던그아데미신의위험이떨어지거든요그러면자기들이만들어팔던게뭐냐면그은감실이란말이나옵니다그여러분감실이란말아세요방 보통잘모르는데요경주저기그뭐구경가시는분이감실이란말을모르고경주구경가면안됩니다예를들어서부처상을이렇게만들어놨는데이부처상이어디들어가있느냐하면바위같은경우는이렇게판해가지고요이렇게판해가지고뭐방이라고하면되겠나요방처럼이렇게판해가지고그안에부처상이이렇게들어왔지않으죠들어있지않습니까요걸감식이라고그런겁니다근데그걸뭘로만들어놓은거아닐까은으로만들었으니까그걸은감식이라고그런겁니다그러니까은으로방처럼만들어가지고그안에아데미신상이들어갔거나아니면전각을만들어가지고파는겁니다그래서뭐경주불공사같은데가보면그런어떤불상형태를만들어가파는기념품가게있지않습니까그겁니다그거그러니까이데메드리오일파는그런것만들어가지고기념품만들어파는사람들이었거든요이에베소가항구도시입니다그리고수도입니다그리고고대세계의7대불가사의중에하나라고하는아데미신상이있었습니다그러니까여행객들이요굉장히많이몰려오는거죠여기에서그런기념품을만들어가지고팔았던사람들이죠그런데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아, 저 에베소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동조해버리면요. 자기들 뭐 먹고 살아요. 이래서 이 소동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전에 바울을 반대해서 일으켰던 소동하고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소동은 그 이유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일으켰던 소동은 종교적인 이유고요.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소동은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항에 예를 들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가지고 포항이 복음으로 뒤집어지면 데모가 일어납니다. 누가 데모 일으키겠어요? 아니, 보통 이해 안 돼요? 누가 데모 하겠어요? 첫째, 술집. 둘째, 여관. 몰라, 첫째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역 앞에 있는, 여설이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황대학. 전부 데모 안 하겠어요? 우리 뭐 먹고 살라고! 이래 될 거 아니겠어요? 전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술집에 아무도 안 가보세요. 가봤잖아. 포항에 술집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시죠? 많아요?
그 술집 안에 장사 안 된다고 데모하면 그렇게 먹게 될까요?
어떻게 해요, 그래?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긴 뭐.
여기서 술집 만든 일이. 술집이 그냥 술집이라 안 써놓습니다. 뭐라고 써놔요? 술집이, 근데 술집이라 써놨습니까? 뭐 시인과 촌장. 술집입니다. 그 집. 술집입니다. 뭐, 이분 이름 참 많아요. 외제 이름은 더 많고요. 간판 뭐 이상하게 붙었는데 쭉 가다 보면, 저도 처음에 잘 몰랐는데요. 저 무슨 집인데. 바로 술집입니다. 그림, 아니다. 그림 또 뭐라 하더라. 작품 1. 시내 어디 가보면 작품 1 하는 거 있는데요. 그게 뭐보다 차와, 차와 커피 뭐 이래서 놨던 거예요. 낮에는 그렇고요. 밤이면 카페라고 붙은 거 다 술집이래요.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근데 복음화가 되고 사람들이 전부 예수 믿게 되면요. 그런 집들 다 문 닫아야 되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꿈 같은 얘기이지만은 포항 땅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도 좀 먹고 살자 하고 데모 한번 일어나면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데모가 일종의 그런 데모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연극장에 모였어요. 연극장에 뭐하러 모였어요? 3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왜 모였어요?
궁금해가지고요?
이 궁중심리로 모인 겁니다. 소동은 데메드리오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와 하고 모였는데 그렇게 뚜둥이 떴는데 왜 모였는지는 모르더라. 궁중심리라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만 어쨌든 그리 됐던 겁니다. 그랬는데 재밌는 거는 33절이에요.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발명하는 거요? 변명을 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덴이여 하기를 두 시간 동안이나 하더니 안 듣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듣고 그냥 와만 질러댄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왜 앞으로 밀어냈을까요? 알렉산더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였을까요? 바울의 추종자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밀어냈다는 거는요. 진짜 큰데 유대인들이 아 기회다. 이게 기회다. 이때 말 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저 여러분들의 싸울 대적은 바울이지 우리 유대인은 아니다. 내가 말 잘해가지고 그냥 막 바울을 몰아내는 어떤 절의 기회로 삼고 자기들은 해당 없다는 거 변명을 할 작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그 데메드리오 일파들이 보기에는요. 유대인이나 바울이나 근옥이 근옥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보기에 공통점이 뭐겠어요? 손으로 만든 것은 우상이다라고 말하는 점에 있어서는 바울이나 유대인이나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우상 속에 안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장사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이거든요. 아니, 걔네들이고 볼 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뭐 방해를 놓은 겁니다. 결국 이 데모를 그 35절을 보니까 서기장이 이제 해산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서기장은 뭐 어떻게 본다면요, 그 에베소의 시장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저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조리 있게 말을 잘해서 이것을 해산을 시킵니다. 그 말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37절 보세요. 정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 잡아갔는데 이 시장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이 정각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아데미 여신을 회방하는 일도 없다. 그렇게 너희가 잡아왔으면 어떡하란 얘기냐. 그렇게 해서 이 뭡니까? 이 그 무리들을 해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근데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이 에베소에 있는 가장 큰 우상에 대해서 아무 언급도 안 했다고요? 회방 놓지도 않았다고요? 아니, 그건 됩니까? 가장 큰 우상인데 그걸 가만히 두고 그냥 막 말씀만 전하면 되나요? 이 시장, 여기 서기장이 하는 말을 가만히 보셔요. 이 사람들이 그런 일로서는 흠잡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공부하고 자기들끼리 뭐 했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아데미 신상에 대해서 우리 신에 대해서는 해방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반발하죠. 지금 한국 신상만
한국에서 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뭐 밤중에 장성을 톱으로 썰어버렸다거나 아니면 당군 신상 부숴버렸다 이러면요 누구라도 뭐라고 생각합니까? 요거 누구 짓이라고요? 누구라도 이거는 기독교인이 저지른 짓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열심 있는 기독교인 입장에서는요 우상을 부서라고 하는 우상을 타파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저 그냥 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톱으로 썰고 깨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뜨거운 열심이 있었던 바울은요 아데미 신상 부서로 턱공대 조직 안 했네. 물건 훔치지도 않았을 뿐더러 회방도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우상을 부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짓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걸 세우고 그걸 만드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몫인데 그걸 어떻게 현명하게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느냐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내 열심만 갖고 무조건 하고 때려부신다? 어떻습니까? 그것도 자기들 돈들이가 만들어 놓은 걸? 그것도 자기들 재산이라고 할 때요? 함부로 두들겨 부시는 것이 현명한 처사는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데요? 바울식으로 말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침을 해서 결국은 저절로 그것이 파괴가 되고 무너져가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그럼 바울은 노예 제도를 인정합니까? 아니면 거부합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노예 제도를 노예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인에게 복종하라. 눈앞에서만 알랑거리지 말고 안 모이는 데서 진정으로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쳤거든요. 어떻게 바울이 노예 제도를 그렇게 인정하고 그럴 수 있느냐. 오늘날의 시점에서 그 바울을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 시대의 사회 제도를 전부 바꾸려는 것이 바울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노예 제도를 인정한 듯한 그 바울의 교훈이 들어가는 곳마다 차츰차츰 노예 제도가 폐지되어 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위력을 발휘해서 이런 것들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지, 힘으로 그렇게 해서 잘라버리고 모게버리면요? 없어지는 겁니까?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렇게 우상숭배가 극심한 에베소에서요, 바울이 한 일은 우상을 때려부시는 게 첫째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그렇게 전했더니 오히려 우상숭배자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런 일이 벌어져 가고 있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 보세요. 서기장이나 시장이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 바울의 편을 들려고 드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데메도리오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물러나버렸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좀 현명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고, 정말 덮어놓고 열심만 낸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 19장을 읽으면서요, 자꾸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나보니 사도행전을 시작하자고 그랬는지, 그 생각이 자꾸 듭니다. 고맙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속에서 이런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목사가 돼서 교회를 맡아 있으면요,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학교 선생으로 있을 때 제일 싫어했던 거, 잡무. 학부형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의 행사, 이런 것, 그런 거, 참,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학교 선생에 대해서 아이들만 붙들고 아이들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건 참 행복입니다. 근데 잡무가 참 많다는 걸 제가 잘 알거든요.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1년? 그 잡무라 하면 곤란하겠지만 잡무가 참 많습니다. 근데 목사가 돼서 그런 일은 제쳐두고 열심히 설교만 하고 말씀만 부지런히 가르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좋은 예가 바울에게 있어서 이 19장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 교회들마다 이런 모습들이 정말 말씀 자체가 힘을 얻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에베소가 뒤집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뭐 이상인지 욕심인지 늘 머릿속에 자꾸 떠올라요. 그러면서 왠지 어떻게 본다면 되지도 않을 일인데도 불구하고요, 마치 뭔가가 되어진 것처럼 마음에 그렇게 기쁨이 있기도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 있어서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소망을 좀 갖고 또 어쨌든 열심히 공부합시다. 기도합시다.